예,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일에 출애굽기를 같이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두 측면 기억하시죠? 뭐에 대한 것과 뭐에 대한 언약, 뭐와 뭐에 대한 언약이었죠? 이제 딱 나오셔야죠.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그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그두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사실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녀짓을 배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이집트에서 이제 배우게 됐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쇠용광로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저주받은 그 함의 땅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요. 이제 6절서부터 보실 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세대가 이제, 형제와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대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면서 어떤 걱정이 생겼냐면은 이방 민족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너무 강성하게 되니까 좀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혹시 전쟁을 하게 될때 외부 세력과 전쟁을 하게 될때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적들과 붙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대단히 큰 위협이 될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이제 만들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조치인데,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노예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드는 거죠. 삶의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산하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아이들, 여자들은 그렇게 반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남자아이들을 씨부터 말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게 되는 거죠. 대단히 마귀적인 거죠. 마귀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정신없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쓸 여유를 주지 않게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불임이 되도록 영적으로 열매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을 하는 산하 제한이라기보다 산하 살육이죠, 그렇죠? 그 이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산파들을 시켜서 그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 아이는 살려주지만 남자 아이면은 죽이도록. 그래서 그 강물에 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는데 그 강이 이제 이집트의 대표적인 강 그럼 나일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화나 어떤 또뭐 실제로 그 땅에 가서 그 이집트를 방문할 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집트의 나일강을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게 피로 묻은 강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 강에서 뭐 보트 타고 경치를 즐기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강을 생각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죽인 그 피의 강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두 명의 그 산파들, 여기는 이제 히브리 산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히브리 산파라는 이 표현이 산파들이 히브리인 여자들 중에서 고용된 건지 아니면은 히브리인들의 이 출산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세운 산파인 건지 그것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히브리 산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두 개를 섞어 쓰려고 합니다. 이집트 산파 또는 히브리 산파. 뭐 의미는 지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산파들이 이제 파라오의 명령을 거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구원하여 살려주었다 그랬습니다. 파라오가 물었죠.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했냐? 왜내 명령을 듣지 않냐? 했더니 19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활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맥을 볼때이 히브리 산파들, 이집트 산파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왕의 이 파라오의 명령을 수행할 마음만 있었다면 빨리 쫓아가서 남자 아이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한 이 산파들이 정당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의적으로 거역한 것인데 이것이 정당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토론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상황 논리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는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거짓말을 우리가 해도 되냐?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 논쟁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은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유대인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파라오의 명령, 그것을 거역한 이 산파들이 정당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왕들과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에게 거역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는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명확하게 세워진 권위들,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제가 이렇게 조사하기로 최소한 9명이 위에 있는 권위들에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창녀 라합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탐꾼들이 갔는데 당연히 그 여리고 도시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그것은 이 간첩이 왔을 때는 국가에 보고하는 것이 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겨줬습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 나봇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봇 기억하시죠? 나봇이 이제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제 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왕의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팔라 그랬더니 나봇이 어땠습니까? 팔지 않았어요. 거역한 거죠. 왕의 요구를 거역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경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당연히 포로로서 그 왕이 정하여 준그 음식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절했지요. 또 다니엘이 이제 높은 고위직에 오르고 나서도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 칙령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명령을 거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 친구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금신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요구에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선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거절합니다. 그렇죠? 또, 사도행전 5장에 가서도 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 서서는, 복음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니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성경에서 9명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9명이 최소한 위에 있는 권위에 불복종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경우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불복종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들보다도 더 높은 권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거역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이집트 산파들이 파로의 명령에 불복종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했느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거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집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이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거역했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불복종했던 것이 정당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이집트 산파들의 집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지요.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참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전도서 8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잘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책에 기록되는 이름 중에서 나쁜 행실 때문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행실로 인해서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파들의 경우에는 선한 간증으로 인해서 이름이 기록된 경우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고정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금 기억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몇몇 사람만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의 이 이름, 십브라와 또 부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의 이 이름은 징기스칸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예, 히틀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계의 수많은 어떤 독재자나 또 정복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두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말씀하죠.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누군지를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도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는 채 그냥 암흑의 부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믿기로 히브리 산파들 또는 이집트 산파들이 지금 파라오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정당한 처사였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잠언 24장 11, 12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 24장 11절, 12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1, 12절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산파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죽임을 당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단순히 왕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하면서 그 자기의 양심에 이 귀를 닫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음을 살피시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기 아까 히브리 산파들이 주님을 두려워해서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파라오의 이 악한 명령,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파리 목숨 보듯이 하면서 그렇게 죽이도록 하는 그 악한 명령, 그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이 파라오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거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거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칫 잘못해서 그 의도가 탄로나거나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고의로 저 산파들이 그렇게 살린다 이렇게 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만 죽겠어요? 가족도 다 죽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두려워했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6절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누구를 정작 두려워해야 할지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히브리 산파들이 능히 이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이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이 이 산파들의 그 행위, 그러니까 명령을 거역한 행위가 정당했냐 할 때 저는 분명히 정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 가지 질문에서 그러면은 그 방법, 그러니까는 그 거부하되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그 방법이 정당했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짓말도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거짓말도 정당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목적만 우리가 선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그 방법은 정당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소문을 듣자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파죽지세인데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지금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도시들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여리고도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곧 멸망할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봇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봇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나봇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나봇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있는 고지고대로 얘기했어요. 우리 저기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성속으로 주신 땅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정직하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경우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체는 죄입니다. 그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체는 죄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가 정직할 수만 있다면 정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또 도움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거짓말을 금하는 그 문맥은 대부분 보면은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을 해할 악한 의도로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 자체가 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금하시는 거짓말의 문맥에서는 대부분이 그 악한 의도로 남을 해할 의도로 하는 거짓말들에 대해서 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심지어 그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최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 순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에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칫 이러한 이야기가 아이 그러면은 회개할 수 있으니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때 조금 위급할 때는 아무 때나 마음 놓고 거짓말하면 되겠지. 그건 아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영어 표현은 God forbid.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작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집트 산파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 그 권위가 충돌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위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지금 왕에게, 오, 왕이시여, 나는 절대로 내 손으로는 아이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지혜롭게. 그렇죠? 조금 천천히 가면서. 그 집에 조금 천천히 찾아가면서, 아니, 갔더니 이미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2장으로 넘어오셔서요. 2장에 보니까,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에 부들 사이에 두니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 이야기는 익히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모세의 가족들을 볼때 이 모세의 가족들이 대단히 특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특별하고 특이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특이했어요. 특별한 가족, 특이한 가족이에요.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이 아이가 준수한 아이인 것을 보고 지금 감추게 되는데 어떤 영적인 특별한 어떤 직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어떤 특별한 영적 어떤 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소신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라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때 무턱대고 그냥 용기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 못지않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어떤 영적 직관과 용기와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특별한 그러한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요 부분 이 산파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내기엔 좀 짧아서 제가 모세 이야기까지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같이 나가 보십시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소개되고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소개되는 자녀는 세 사람인데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자녀인데 이세 자녀 모두가 대단히 걸출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걸출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부모 자체도 대단히 걸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아주 특이하고 걸출했습니다. 이 모세의 출생을 잠깐 보면은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고 파라오의 명령대로 강에 던지지 않고 집에 숨겨서 키웠던 그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의 모양이, 그 아이의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이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세 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와 사도행전과 또한 군데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특이한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숨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 대단히 아름다웠고, 준수했고,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한 이 부모가 이 아이는 절대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숨겨서 키웠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아이를 숨긴 이유 첫 번째는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특이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만 그랬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 첫 번째 이유는 외모, 그다음 두 번째 이유, 믿음. 이두 개의 이유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한 부모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믿음을 가진 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이세 자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예요. 그 국가, 신정 국가의 헌법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신정 국가의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시조가 되면서 헌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지구 역사상에 지금 태어난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이래로, 국가가 세워진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가 유지되는 동안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활 전반과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언하게 되죠. 그 대언자가 지금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세가 대언했던 바로 그 대언자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라 그랬습니다. 대변자,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의 그 명령을 전하는 데 대변인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모세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아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론이 이스라엘 국가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지금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제도입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그 두 가지 핵심이 지금 율법과 성막제도죠. 그 율법은 모세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성막제도, 제사제도의 제사장직은 지금 아론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또 이 사람도 이 아론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대제사장.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물론 그 앞에 두 사람은 일찍 죽게 되지만 나머지 두 아들들이 그 제사장직을 대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리스도인의 예표로 이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의 예표가 된다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 이 제사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왕가의 제사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미리암, 딸 미리암도 성경에 보니까 여대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떨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이 모세의 이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이 다른 성경에서 소개되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부모님들이 지금 그 자녀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냈다는 데에 이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들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되 단순히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단순히 한 사람 앞가림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키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이 자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